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 말씀, 이 공과를 우리가 왜 하냐? 제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현장에서 많이 만납니다. 근데 그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돕고 세워드려야 돼요. 또 우리 새 가족, 새 신자가 이렇게 들어오면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을 그냥 예수 믿는 사람, 그냥 하나님 자녀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분이 복음에 좋은 일꾼이 되도록 세워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공과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예수 믿는다는 분들이나 새가족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도울 수 있을까요? 이거부터 체크해야 됩니다. 이분이 진짜 예수님이 영접이 되었는가? 요거를 체크해야 돼. 이게 생명 아닙니까? 이게 생명의 시작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꽤 많아요.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예. 아는 거 하고요.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는 다르거든요. 진짜 이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을 했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분이 예수 이름의 약속을 알고 있는가, 이걸 체크해 줘야 돼요. 예수 이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늘 보좌가 열리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천군 천사가 역사하고, 그래서 누구는 꺾인다? 흑암, 사단 세력은 꺾인다. 정말 예수 이름에 권능이 있구나. 우리 지난 시간에도 예수 이름의 권능 체험하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다? 거기 머물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시다. 주인으로 이분을 영접해야 된다. 늘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드려야 된다. 이걸 체크하고 이제 그런 우리에게 예수 이름에 뭘 약속했냐? 응답 준다 그랬다. 무슨 응답을 준다 그랬냐? 성령으로 역사한다고 하셨다. 천군 천사가 돕고 지킨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재앙의 세력, 그 흑암이 꺾이도록 약속하셨다. 이거를 자꾸 알려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몇 년 안 가서 계속 이걸로 양육하다 보면 진짜 좋은 일꾼이 돼요. 복음의 전도에 좋은 일꾼이 돼요.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하려면 내가 먼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 예수님 영접했어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나 이렇게 말씀 듣다가, 권사님이 하신 얘기가, 전도사님이 하신 얘기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영접했어요. 영접이 뭐예요? 들어오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는데요? 몰라요. 안에 계세요? 예, 계시죠. 근데 그분이 뭐 하세요? 나도 잘 몰라요. 얘기해 본 지가 오래됐어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그다음부터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헌금도 하고 기도해 하자면 기도해 하고 뭐 어디 가자면 어디 가고, 근데 누구하고는 교통이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참주인,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의 성령 그분과는 교통이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급하면 그냥 막 도와달라고 이거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접은 그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내가 당신의 지도를 받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당신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벌어지는 일들 앞에 내가 당신의 지도와 인도를 받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당신이 나의 참 주인이시고 인도자, 목자이십니다. 그게 영접이에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돼요. 이런 삶이 너무나 쉽고 이런 삶이 너무나 편안하고 이런 삶이 얼마나 힘있는 삶인지 내가 체험해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가 깊은지 몰라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 진짜 믿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마귀의 자녀된 나는 죽고 나는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의식 속에 우리의 육체 속 깊숙이에는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돼 있어요. 깊은 뿌리가 있어요. 이거를 바꿔주는 게 영접입니다. 영접은 한 번만으로 충분한데 주인을 바꿔주는 거는 계속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돼요. 아유 하나님 또 제가 주인 돼서 염려하고 있네요. 아유 또 제가 주인이니까 오만 걸 다 불안해하고 걱정하네요. 걱정하다가요 내게 있는 흑암을 확 발견하는 거예요. 염려 불안이 막 몰려오면요 얼마나 복잡해져요. 막 몸이 아픈데 오늘따라 기분이 나쁘게 아파. 되게 아파. 아유 이거 더 심해졌나?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병원을 가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돼요? 막 끝간데 없이 불안해요. 못 견뎌요. 그럴 때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내 건강을 누가 붙들고 있냐? 내 심장을 누가 뛰게 하고 있냐? 내 숨 쉬는 거, 내 피가 돌고 있는 거 누가 주관하고 있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거라면 가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병 중에 진짜 참주인, 내 생명의 주인 그걸 깨닫게 하시느라 주시는 거라면 내가 내 건강, 내 생명의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되겠다. 아, 진짜 이 어둠의 세력이 질병을 가지고 돈 문제를 가지고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나를 계속 어둠 속으로 마치 생명의 주인이 없는 사람인 양, 내 모든 걸 주관하는 분이 없는 사람인 양, 완전히 영의 세계가 아닌 육신 세계에 사는 사람인 양, 나를 완전히 옭아매고 있구나. 오히려요, 질병이요, 염려와 불안이요, 흑암 발견하고요, 진짜 영적인 깊은 기도 제목이 나오게 해요. 그럴 때 빨리 주인 바꾸면 돼요. 하나님. 제가 주인인 줄로 또 착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하나님인 척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이 건강, 이 연약함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걸 가지고 복음 깨닫게 하옵소서. 이 모든 걸 가지고 영적인 배경을 누리게 하옵소서. 흑암을 발견하고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게 영접입니다. 그게 예수 이름의 권능입니다. 이걸 내가 먼저 누려서 내가 먼저 복음의 좋은 일꾼이 돼야 돼요.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날마다 누리고 있는 나라면 나에게 하나님이 좋은 일꾼으로 예비된 사람, 좋은 일꾼으로 준비된 사람을 붙이겠어요? 안 붙이겠어요? 당연히 붙여요. 근데 똑같이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똑같이 건강 때문에 힘든데 내가 이 눈이 안 열려.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돼서 이 방법 저 방법 이 걱정, 저 불안, 그걸 막 헤매고 다니고 있으면 하나님이 붙이시겠어요? 뭐? 아이고, 아직은 아니다. 하시겠어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 주한 새생명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나오는 메시지지만 우리도 복음 듣고 잘 누렸다가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매너리즘에 잡혀요. 즉 습관, 습관적으로 잡히고 그러다 보면 복음의 본질이 흐려져서 다시금 율법 체질로, 다시금 종교 체질로 또는 신비 체질로 우리가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먼저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고 진짜 그 이름의 영적 사실을 누릴 수밖에 없는 눈이 열리고 그래서 복음의 좋은 일꾼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좋은 일꾼들을 또 살릴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별 수 없어요. 진짜 복음의 말씀을요, 자꾸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말하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잖아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전주에도 집이 있고 여기 인천에도 임시로 사는 지금 집이 있어요. 근데 둘 다 번호키더라고요. 번호키. 숫자를 네 개를 눌러야 돼요. 네 개를. 제가 요즘 계속 인천에 사니까 어쩌다 전주를 한번 내려가면요. 딱 제끼고 누르려고 하는데 눌렀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왜 안 열려요? 어? 왜 이래? 제가 어디 번호를 누르고 있어요? 예, 인천 번호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전주에 가서. 또 어떤 날은 정신이 없지 그냥 바쁘게 지내다가 여기 인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려요. 왜 안 열려요? 예, 오래된 전주에 있던 집 번호를 누르는 거예요. 띡띡띡띡. 이게 미쳤나? 이 고장이 났나? 이 왜 이래 이게? 하다 보면 아차 싶어요. 보세요. 눈에 보이는 육신 세계도요. 매일매일 정말 아무 생각 없이도 누를 수가 있잖아요. 그 정도로 완전 내 것이다 싶었는데 한 열흘 지나고 보름 지나버리면 너무 당황스러운 게요. 아차 내가 인천 걸 눌렀구나 하고선 전주 거를 눌렀는데 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죠. 내 나이가 60도 안 됐는데 어머 숫자가 10자리라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4자리밖에 안 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래도 생각이 안 나는 보이는 육신의 세계도요. 열흘만 보름만 지나면요 숫자 4개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와 흑암 나라 성령과 천군과 사단 마귀 악령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우리가 날마다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붙잡고 기도하고 반복해서 누리지 않는다.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릴까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렇게 내가 토요일이고 화요일이고 목요일이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훈련해 훈련해 오만 걸 다 받고 내가 그걸 녹취를 하고 뭘 하고 얼마나 현장을 뛰고 뭐 다 뛰었는데 열흘 지나면 생각이 안 나요. 보름을 못 누리면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계속 듣고 계속 뭐 해야 돼요? 말해줘야 돼요. 어제 영접을 시켰어도요. 2, 3일 지나면 다 까먹어요. 그 다음 주 가면 영접이 뭐지? 몰라요. 예수 이름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좋은 일이 일어나죠. 좋은 일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계속 말해줘야 돼요. 반복해서 계속 말해줘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냐? 싫어해요. 특히 똑똑한 사람은 싫어해요. 아, 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왜 돌려서 이렇게 또 얘기하고 왜 또 우리도 훈련 다니면서 그런 느낌 받잖아요. 아유, 용어만 싹싹 바꾸셔가지고 똑같은 걸 또 얘기하시고 또 다른 레파토리가 없으신가 보다. 다른 메시지가 없으신가 보다. 저분은 저거밖에 없나 보다. 그리고 안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알던 것도 다 까먹어요. 계속 그래서 말씀 듣고 계속 훈련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훈련 받는 메시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건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도, 기도에 관련된 메시지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제자 훈련 이런 메시지가 주로 우리 교단에는 많이 나오는데요. 요거를 우리가 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과 기도와 전도, 전도 운동. 요건데 이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야 되냐 말이죠. 요걸 가르치는 동기가 있어요.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해야 되는 동기, 그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이거를 알고 전하셔야 돼요. 사람들이요, 현장이요,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방황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 알지만 사람들은요, 굉장히 방황하고 있어요. 그리고 확신이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 대강 알아요, 대강.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었잖아. 그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줬잖아. 이거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잖아. 이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거잖아. 알기는 아는데 대충 알고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확신이 없어요. 약해요.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만들어줘야 말씀 운동이 확 살아나요. 진짜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냐? 진짜 전도응답 어떻게 오는 거냐? 이 부분을 놓고 계속해서 말해줘야 돼요. 왜냐? 사람들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공과가 나오는 겁니다. 공과 오늘 서론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으며 예수 붙잡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확신을 주려고 요 16과가 있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입혔고 누구보다 훌륭한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신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고. 자, 역사의 주인공이 무슨 뜻이에요? 역사. 역사가 히스토리잖아요. 영어로.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란 뜻이에요. 히스토리가. 그의 이야기. 우리가 서기, 기원전을 BC라고 그러고, 기원 후를 AD라고 그러죠. BC는 Before Christ. 즉 그리스도 오시기 전을 얘기하는 거죠.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이건 아노 도미니 이거는 무슨 뜻이냐? 주님 오신 후의 약자입니다. 주님 오신 후 기원 지금 인류 역사의 기준점이 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로 나누어져 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지구 역사상 우리 인류 문화에 아주 굉장한 주인공이시란 뜻이죠. 근데 정작 예수님은 책을 한 권도 남기지 않고 또 오래 사신 것도 아니고 33살 짧은 인생을 살다 가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짧은 인생인 예수님에 대한 책이 인류 역사에 기록된 책 중에 제일 많고 또 이 땅에 영향력 있는 임금이나 장군들이 했던 일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우리 인류 문화에 남기셨고 뿐만 아니라 개인들을 변화시키셨어요. 개인들을. 여기 보면 웰리스, 볼트인, 스코트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웰리스라는 사람은요. 불신자였어요. 무신론자였어요. 예수 그 당시에 미국이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기독교 국가. 계속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 강조하고 예수님에 대해 강조하니까 이 반발심이 일어나서 예수 믿을 필요 없다. 예수 그분은 하나님 아니다. 이거를 내가 멋지게 글로 한번 써보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고 믿을 필요도 없다는 걸 쓰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이분이 가짜라는 걸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대요. 이 예수 봐라. 요런 부분 봐라. 요게 거짓말이다. 요게 가짜다. 그걸 뽑아내려고 성경을 읽고 읽고 또 읽다가 이 웰리스가 뒤집어진 거예요. 와, 아니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이분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고서 웰리스가 회개를 하고서 진짜 왜 예수님 왜 믿어야 되냐. 예수님 왜 믿어야 되냐라고 쓴 글이 그 영화로도 나온 유명한 벤허. 배너라는 소설을 이 사람이 썼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개인을 변화시켜요. 또 볼트인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볼트인은 이 사람은 또 성경이 쓰레기다. 성경은 필요 없다. 성경은 아마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 이성, 철학이 발달하기 때문에 50년 안에 성경은 휴지 조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막 떠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말한 이후로 50년 안에 성경이 무려 157개 나라 언어로 번역이 돼서 전 세계에 퍼져나갔어요. 과학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막 그랬는데 그 과학이 발달함으로 오히려 다른 나라 문명하고 연결이 되고 선교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번역이 일어나고 그게 막 인쇄돼서 157개 나라의 성경책이 퍼져나갔다. 또 그해 이 볼트윈이 떠들었던 영국에서 무려 영어 성경이 500만 부가 찍혀서 팔려나갔다. 결국 볼트윈은 계속 불신앙 가운데 있다가 자살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또 스코트는 영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죽음을 얼마 앞두고서 죽는 순간 자기 아들을 불렀대요. 아들아, 가서 책을 가져와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서재에 저렇게 많은 책이 있는데 무슨 책을 가지고 올까요? 물어봤대요. 그랬다가 야단을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야,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저 많은 책이 무슨 소용이냐? 지금 내가 죽어가는 이 마당에 나에게 필요한 책이 뭐겠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지. 가서 성경을 들고 와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뭐 많은 학문, 많은 지혜, 많은 지식이 담겨있는 책이라 할지라도 결국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 우리가 딱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책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변화를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이분을 발견하면 그때부터 인생의 참 목적과 참 평안과 참 힘을 얻게 됩니다. 더욱이 놀랄 일은 인간은 앞으로 5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희한한 건 예수님에 대한 예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이거는 5분 뒤에 예수님께 무슨 일이 벌어질 거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4천년, 태어나기 4천년 전부터 예언됐어요.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마귀에게 잡히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직접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남자의 씨로 오지 않고 여자의 몸만 빌려서 올 그분이 마귀를 꺾을 그리스도다. 이게 예수님이 태어나기 4천년 전에 예언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또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 7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예언됐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서 7장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된 내용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러고 처녀를 통해서 오실 분이라고 그러고 이처럼 예수님은 4천년 전이나 700년 전부터 벌써 오실 거다 예언이 되어 있었죠. 또 예수님은 유년기에, 유년기 시절도 기록되어 있어요. 호세아서 11장 1절, 호세아서 11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 누굽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을 세 살 밑으로 다 죽여라 그랬잖아요. 그때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어디로 피신해요? 이집트, 애굽으로 피신하잖아요. 요 호세아서 11장 1절을 보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다시 불러냈다. 이제 내 아들아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와라. 라고 불러낸다는 그런 예언이 호세아서 11장 1절에 나와요. 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나오죠.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것까지도 예언이 되어 있었다. 그거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실 말씀의 내용이 뭐냐? 그것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참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시편 22편을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시편 22편. 딱 보시면 아셔요. 시편 22편 1절 한번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편 22편 1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거 십자가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 이렇게 시편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 거라는 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시편 16장 9절, 시편 16편 9절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9절, 10절을 보면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당신의 영혼을 스올, 저 지옥에 그냥 버려두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다. 이게 이제 썩음을 당치 않을 거다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육체가 죽으시고 그의 영혼이 음부, 수월에 내려가셨지만 거기에 버려둠을 계속 당하지 않고 거기,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썩어서 멸망당하지 않고 다시 뭐 하신다? 살아나신다.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예.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예언이 돼 있었다는 거죠. 뭐 그 외에도 수도 없이 많아요. 헤롯이 동방박사가 예수님 어디에 태어나는지 알면 꼭 나에게 와서 알려줘라. 안 알려주니까 율법 학자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메시아가 나면, 그리스도가 나면 어디에 태어난다고 써 있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베들레헴 진짜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이 미리 예언해 놓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그 어떤 사람도 결국 변화되고야 맙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펼치셨을까요? 한번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인간의 문제와 그 원인. 1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 원래 인간, 우리 요즘 주일마다 계속 얘기하지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존재였어요. 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고 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누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원래 인간이었죠. 그런데 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탈락이 되고 만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려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이게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원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것. 이게 바로 근본 문제다 이거죠. 아까도 염려, 걱정, 불안 누구 떠나서 오는 거다? 영광의 하나님을 떠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거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다. 누가 나를 속썩여서가 아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영광의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누구 수준이 됐냐? 짐승과 같은 수준 되고 말았어요. 하늘 보좌, 시공간을 누리고 이 땅의 사단 마귀를 정복할 권세 있는 우리가 동물 수준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오히려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 수준이 되고 만 겁니다. 그걸 2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3장 1절로 8절,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3번, 요한복음 8장 44절, 그때부터 인간은 마귀 손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었다. 이 문제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안 끝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로마서 4번, 로마서 6장 23절,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 가는 게 그게 영원한 사망이다. 그 운명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우리의 인간의 문제와 무슨 관련이 있으실까요? 인간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냐 그거예요. 2번은.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4절,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이 드디어 성취가 돼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근데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몸을 입은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만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 없으신 몸으로, 의로우신 몸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걸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그 거룩한 몸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끝내는 거죠. 우리의 마귀 자녀로 태어난 운명, 진짜 마귀 종으로 살아야 될 팔자를 당신이 죽으심으로 끝내는 거죠. 그리고 부활, 부활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 사망 권세가 박살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의 일을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 끝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 당신을 누구라고 고백하셨는가? 이게 중요해요. 진짜 예수님은 나를 누구라고 소개하셨냐 이거죠.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이요, 뜨겁지가 않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예수님이 누구다, 예수님이 무슨 일 하신 분이다, 이게 식어버려요. 그래서 타성에 젖어가지고 생명력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하셨냐? 1번 요한복음 10장 30절로 33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셨다. 즉 하나님이 누구로 오셨다? 아들로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7절로 9절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도마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건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냐. 내가 누구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다. 진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저 미쳤구나. 저 이단이다. 지가 사람이면서 감히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진짜 이걸 살려도 말아야 돼. 살려도 아니면 죽여 이래야 되는데 네가 하나님이라고 진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당당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거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십자가로 모든 걸 끝내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하늘의 천군이 움직이는 권세.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움직이는 권세. 또 저 지옥 흑암의 모든 세력들이 무릎 꿇고 결박할 수밖에 없는 권세를 누가 가지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어떻게 깨달았냐? 이것도 중요해요. 베드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했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닙니다. 성령이 은혜로 깨닫게 하니까 그 입술에서 나온 고백이죠. 우리도 잊어버리고 있다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새까맣게 놓치고 내가 주인 되고 살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퍼뜩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니다. 주는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요. 지금도 살아서 하늘 보좌가 움직이고 시공간이 초월하여 역사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로 도마. 도마가 누굽니까?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빠져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동료들이 야 예수님 부활해서 왔었어. 우리는 봤어. 그때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내가 장사를 지냈어 이 양반들아. 예수님을 내가 동굴 무덤에 넣었어. 예수님 부활하기는 어디를 부활해? 내가 그 예수님의 손에 난 못 자고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내가 직접 이 손을 찔러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어. 굉장한 현실주의자예요. 눈으로 봐야 믿겠다 이거예요. 내가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 이거예요. 그랬던 도마 앞에 예수님이 직접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도마야, 이리 와라. 네 말대로 내 손바닥에 난 구멍에 손가락 넣어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진짜 그 현실적인 눈에 봐야만 믿는 그 흑암 중에 있는 도마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확 바뀌어요. 고백이 확 바뀌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했던 말 아닙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안 그러겠어요? 분명히 죽으셨는데 내가 동굴 무덤에 넣었는데 그분이 살아서 그 구멍난 옆구리와 손을 보여주시니 야, 죽었다가도 살아나시네. 진짜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더니 정말 살아나셨네.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시네. 굉장히 우리가 현실적인 사람 많거든요. 봐야만 믿는 분들 많아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성향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말만 해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말도 그냥 거짓말을 하든 사기를 치든 그래? 어이, 정말 그래? 그리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서 정말일까? 맞을까? 이런 분들도 꽤 많아요. 정말 하나님 믿고는 싶은데 예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또 눈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버리면 정말로 안 믿어져요. 무슨 생각도 드냐?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신데 목사님에게 속아서 부모님한테 속아서 지금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 인생은 뭐야?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쏟아부었는데 이런 것도 하나 응답 안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없어서 죽으면 인생 끝이라면 나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야. 이런 가운데 빠져들 수 있어요. 저는 조금 결이 달라요. 저는 하나님이 청소년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에 그 뭐 소년중앙 같은 책을 보면 외계인, 뭐 원시시대, 공룡 그런 게 성경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막 몇억 년 전, 몇만 년 전, 막 인류가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뭐 외계인이 있다. 전부 성경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신화였나? 예수님이 전설이었나? 진짜 하나님이 없으면 어떡하지? 진짜 안 계신데 나는 이거 주일날 아침에 이 재밌는 만화 테레비도 안 보고 진짜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 친구들은 막 놀러 다니는데 난 놀러 다니지도 않고 이렇게 꼬박꼬박 주일 지키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는데 뭐야? 근데 하나님 안 계시면 하다가 저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러다 안 계시면 그나마 다행인데 계시면 어쩔 거야? 내가 지금 마귀에게 속는 거라면 어떡할 거야? 아이고 주여, 아이고 나 믿음 없어요. 지금 막 흔들리고 있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이 소년중앙 이 과학자들의 말 막 지금 막 연구를 통해 몇억 년, 몇만 년 성경하고 좀 다른 얘기 나오니까 막 흔들리는데 내가 그러다가 하나님 안 믿어지고 하나님 놓치면 나 영원한 지옥 가는데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믿음 지켜주세요. 머리를 흔들면서 외계인 몰라 나는 외계인 모르겠고 원시인 모르겠고 아이고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게 심각해지더라고요. 도와주세요. 내 믿음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믿음이 가출했어요. 도와주세요. 막 울면서 두려워서 기도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이요, 안 믿어져요. 넣어보지 않고는, 만져보지 않고는,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하나님 안 믿어지는. 근데 그게 내 잘못이냐고요. 그게 우리 잘못이냐고요. 그게 이번 주 말씀처럼 원래 인간이 누구 떠났다?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게 원죄예요. 그게 흑암에게 잡혀 태어난 증거예요. 증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게, 지독하게도 안 믿어지는 거, 너무도 계산적이고 너무도 현실적인 게,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 내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 성취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는 없다는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의 문제가, 지독한 불신앙의 문제가 때로는요 아주 정확한 답을 내리는 발판이 돼요. 안 믿어진다는 사람 진짜 욕할 필요 없어요. 안 믿어져서 발버둥치고 반항하는 사람 진짜 우리가 싫어할 필요 없어요.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우리 이재성 목사님 현장에서 늘 그러셨어요. 당연히 믿을 수 없다. 당연히 안 믿어진다.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놀랐는지 몰라요. 당연히 안 믿어진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원래 잘 믿었거든요. 주시면 주시는 대로, 들으면 들은 대로 믿었거든요. 그럼 난 뭐야? 당연히 안 믿어지는데 나는 왜 믿어지지? 난 특별한 사람인가? 근데요, 저도 결정적인 위기가 오니까 진짜 안 믿어지더라고요. 진짜 안 믿어지더라고요. 진짜 의심이 되더라고요. 계신 게 맞나? 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지. 제가 그래서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너희 아비 마귀. 와, 진짜네. 진짜 내가 창세기 3장 마귀 자녀. 진짜 내가 완전 흑암 아래. 진짜 마귀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운명 아래 있구나. 저의 불신앙을 보면서, 저의 절망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답은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안 믿어진다고 할 때, 예, 진짜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당연한 거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네가 창세기 3장 원죄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알 수가 없다. 그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거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냐? 아들 예수님으로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믿고 싶냐? 하나님 믿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누리고 영원한 천국 정말 가고 싶냐? 그러면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라. 안 믿어지는 것도 말씀 성취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말씀 성취다. 못 알아듣는 사람은 아직 시간표가 아닌 거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사람은 딱 알아들어요. 정말 내가 불신앙 때문에 고민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확 알아들어요. 자, 그래서 도마는 그랬고 바울은 어떻게 했냐?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진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그렇게 고백했고요. 또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로마 군병들은 뭐라고 했냐? 지진이 막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고 숨을 거두시자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와서 시커매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바위가 터지고 그걸 보고 백부장이 뭐라 그랬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완전 불신자도요. 되어지는 일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를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 내가 안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증거로 처녀를 통해 오셨구나. 진짜 내가 육신밖에 모르기 때문에 성육신에서 오셨구나. 이 예수님을 하나님 만나는 길로 믿고 영접하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안 믿어지냐? 흑암 세력, 재앙의 세력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데, 바로 그 마귀의 일, 그 어둠의 일을 꺾으시려고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 하는 거다?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다. 그럴 때 믿고 영접하는 거다. 두 번째로 계시록 3장 20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먼저 내 마음을 두드리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이 복음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흔드는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는 거죠. 그냥 마지 못해서 자꾸 권유하니까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이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 하나님 만나는 길, 나를 속이는 원수를 꺾는 왕이 되어 주옵소서. 내 안에 들어와 달라고 마음에 모셔드려야 되는 거다. 그리고 그 상태를 날마다 유지해야 된다. 하루만 딱 한 번 주인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모든 문제, 모든 사건 앞에, 모든 생각 앞에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다. 당신이 나의 왕이시다. 당신이 나의 길이시다. 자꾸 우리가 고백해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요한복음 2장 5절로 11절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이번 본부 메시지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을 주인의 위치로 올려드릴 때 내가 안달복달 내 방법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가 진짜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진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릴 때 그분이 기적을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일으키사 멸망의 세력, 저주의 세력을 꺾고 정말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통해 확신을 얻도록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그냥 한 번 모셔드리는 게 아니라 주인이 완전히 일평생 바뀌고 인도를 받는 그 상태라는 거, 그게 구원이라는 거, 이거를 확신시켜주는 것을 먼저 내가 누리고 이걸 또 새신자에게 또는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주여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알고 그 영광의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하셨습니다. 진짜 그래서 성육신 십자가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영적인 사실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내가 그 증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들을 그러한 증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복음의 일꾼으로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